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군 함정과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예멘군은 홍해상의 적대적 함정에 대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이 중 미 함정 두 척이 다수의 드론의 표적이 됐으며 군사 작전은 목표를 정확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이스라엘 행선박의 항해 금지 결정을 위반했던 선박 한 척도 홍해상에서 공격했으며 인도양을 지나던 이스라엘 선박 MSC 오리온호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 사이 몰타 선적 그리스 소유 선박 MV 사이클라데스호를 향해 탄도미사일 3발과 드론 3기를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선박은 항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7시 49분 미 이지스 순양함 필리핀시함과 구축함 라분함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기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졌던 미사일은 북한산이라고 유엔 조사단이 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이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유엔에 제출한 32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 회수한 파편은 북한의 화성 11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3명의 감시단으로 이루어진 이들 전문가들은 방문 당시 이 미사일이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발사 장소와 주체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미사일 궤적 정보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암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06년 북한에 부과된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와 북한 대표부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3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성명에서 중국 해경선박 두 척이 이날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민간어선 한 척과 함께 순찰 임무 중이던 필리핀 해경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의 이 같은 공격으로 선박 한 척이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 측이 스카보로 암초로 진입하는 해안 입구를 막는 부유식 방벽을 설치했다고 필리핀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이날 중국 해경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 해역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 선박 두 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와 인접한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명백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은 국가의 주권과 해양 이익을 결연하게 수호하며 관할 해역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집행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필리핀군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의 일정으로 양국 연례연합훈련 발리카탄 2024를 필리핀 북쪽과 서쪽 해역 등지에서 실시 중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두 지도자가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카타르, 이집트와 함께 협상 조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도 별도로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함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나 가자지구 밖 다른 곳으로 이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북쪽으로 가자지구와 접경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가자지구로 통하는 주요 인도주의 관문 라파 검문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북한,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무기를 운반한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함경남도는 구름 많다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 북한, 이란의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무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을 대거 넘겨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미사일, 군수품을 직접 공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China has not directly supplied Russia with weapons, with missiles, with munitions.
이어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직접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매우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제재,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받는 대대적인 압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군수품, 미사일, 장갑차 등을 생산했다며 이는 공작기계, 초소형 전자기기, 광학 부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들은 이중용도 품목이지만 우리는 이들 중 많은 품목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쟁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유럽 전역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자신들에 대항해 방위산업을 활용할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기를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관여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met at the end of last year on the margins of the APEC summit outside of San Francisco. And they agreed that
블링컨 장관은 작년 말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며 두 사람은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파악해보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중은 군대 간 소통을 복원했으며 펜타닐 마약 퇴치에 협력하고 있고 조만간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29일 VOA에 블링컨 장관 방중 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one on which the U.S. really is hoping to get some response and action is really for China.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이 기대하는 반응이나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자와 금융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면 블링컨 장관의 대북 협조 발언은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은 부차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무기를 운반한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사안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중국 항구를 떠난 장면이 선박 추적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올해 초까지 북한 라진항을 드나든 러시아 화물선 앙가라호가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데 대해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take incredibly seriously. You saw the secretary and Matt and myself speak about the closening that.
파텔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매튜 밀러 대변인 그리고 자신이 러시아와 중국 간 긴밀해지는 관계, 특히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과 관련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think that that is not just risky to the region, but it is directly an affront to Ukraine. So we're going to continue.
이어 이는 영내에 위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관련 행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앙가라호는 지난해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북한 라진항을 드나들며 북한 무기를 옮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올해 2월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 머물고 있는 앙가라호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25일 영국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앙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동부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교회의 관련 서면 질의에 현재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중국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출처가 공개된 보도를 접했다면서 중국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운반하는 러시아 화물선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앙가라호는 약 두 달 만에 중국 항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현지 시각 27일 오후 8시 17분경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동중국해 방향으로 6시간가량 항해했습니다. 그렇게 약 50km를 이동한 앙가라호는 중국 해역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켜고 운항을 하던 앙가라호가 돌연 신호 장치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약 이틀이 지난 29일 현재까지 앙가라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앙가라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AIS를 끈 상태로 북한과 러시아 항로에 투입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가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한중 간에도 보다 유연한 외교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구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월 6일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 당시 중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2일 주한 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머지않아 저의 중국 카운터파트와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왕부장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한중 외교장관 간 대면 소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3국 정부가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무렵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중일은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 등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서 25일까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찾으면서 한중 간 지방 교류도 본격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신창식 중국 장수성 당서기도 6월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성에는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방정부 당서기들을 한국에 연이어 보내는 건 한중관계의 긴장 수위를 낮추겠다는 전형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북핵 대응, 가치 외교 등을 둘러싸고 악화됐던 한중 관계가 모종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소통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교육국이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동맹 외교를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유연성을 보이려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맹 외교로 발생했던 경직성을 풀어가는 균형감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외교적 유연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도 그 흐름을 좀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 1월 취임한 조태열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한중 간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는 북한이 한국을 교정국으로 규정하는 등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해 경제협력 등 제한적이지만 대중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의 북러와의 공조 강화를 견제하고 북한의 대형 도발을 자제토록 중국을 추동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밀착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중국으로 판단하는 거고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진영 결속을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수준을 일정 수준 제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 기능이 약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층 교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은 러시아가 이들에 대한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30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러와 보조를 맞춰 반미연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교수입니다.
유엔 안보리 틀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군사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직면한 중국은 서방의 촘촘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러와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미한일 공조 심화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한을 상대로 일종의 균형 외교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필요성들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나름의 우호적 제스처나 관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존의 경색 내지는 어려운 가운데서 좀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장 박사는 한중 관계가 일부 나아진다고 해도 북핵 문제에 관해선 그 원인을 미한의 대북 안보 위협에 두고 있는 중국으로선 한국의 협력적이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방치하면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차례로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막연히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보다 이런 현실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약한 모습 대신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엠마 첸렛 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그저 관리하기보다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경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Let me start by saying that I am a devout Christian and a Republican.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공화당원이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공산주의와 싸워왔고 전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장과 티벳 그리고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정권교체를 강제하겠다는 생각은 실행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실패했죠. 정권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워싱턴에서 극소수만이 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이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동맹들이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 기꺼이 끝까지 갈 생각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한 제가 아는 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는 힘을 기르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관한 허망한 이야기는 결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는 말씀인가요?
Absolutely. What does winning mean? It means what we did to the Soviet Union. China is not the Soviet Union.
물론입니다. 승리가 뭘 의미하죠? 그건 우리가 소련에 했던 걸 의미합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에요. 중국은 강력한 국가입니다. 120여 개국이 우리보다 중국과 더 많이 교역을 합니다. 소련은 약하고 허약한 국가였어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했죠. 우리는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중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이 충분한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외교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에이버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 think that characterization, I think that is a combination of politics as usual, as well as
그건 하나의 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평소처럼 정치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와 한 세대에 한번 맞닥뜨릴 만한 종류의 도전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조합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고위 인사들을 중국에 보내는 목적을 아주 분명히 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주일 전에 간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들이 중국에 간 목적은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풍선 사건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땐 훨씬 더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었고 의사소통 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관계를 관리하고 작은 문제부터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고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무역 문제와 같은 주요한 차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과 군사력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꼽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뭘까요?
Well, first of all, we have the competitive edge. Our soldiers have been fighting for 20 years.
우선 우리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20년간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중국은 1979년 이후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장군 한 명이 그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곧 사망할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말할 때는요, 제가 조지타운대에서 중국 군사학을 가르칩니다만 저는 1980년부터 중국 군사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군을 우리군을 따라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F-35 전투기 설계를 도용해 젠-20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계속 핵무기를 늘려가곤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핵 역량에 비해선 앞으로도 훨씬 작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최적의 표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 팽창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사실인데요.
Yes. And there are areas that you can point to like hypersonic weapons where they
그렇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역량을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무기 시스템뿐 아니라 군사의 소프트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훈련을 보면 중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출동하는 걸 보면 전혀 인상적이지 않아요. 중국 항공모함의 출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출격률을 자랑하는 우리 포드급 항공모함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중국군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The Chinese Navy is big, but when did it ever fight? Name me one combat.
중국 해군은 규모가 크죠. 하지만 언제 한번 싸워본 적이 있나요? 중국 해군이 전투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중국 해군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미숙한 해군 장교들입니다. 반면 미국 해군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홍해에서 전투 중이죠. 중국 해군이 그곳에서 배들을 방어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300여 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좋겠죠. 배들은 많아요. 하지만 능력은 없죠.
미중 양국은 무역, 기술, 군사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뿐 아니라 가치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주장과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 think the simple answer is that we need to live by the values that we espouse. We need to continue to stand up for
단순한 대답은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계속해서 인권을 옹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체제의 결함도 인정해야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통치에 대한 비판을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 동남아는 중국의 바로 뒷마당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중국과 매우 중요한 무역관계나 때로는 문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권위주의나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너무 짙은 선을 긋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잃어갈 겁니다.
워싱턴의 매파 사이에서도 중국과 얼마나 세게 맞붙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인가요?
Well, I'm a China hawk and I have just told you that I have strong differences with other China hawks.
저는 중국에 대해 매파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다른 매파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최종 상황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20년, 5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매우 미흡했어요.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강해지길 원합니다. 안보 동맹을 맺고 전 세계 항행의 자유를 누리길 원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 중국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강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중국의 행위를 유도해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현재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든 공산당을 없애고 중국과의 차이를 없애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얼마나 강하게 싸워야 할까요?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use all of the tools at its disposal to manage this.
미국은 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맹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외교 정책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안정된 세력이 되기 위해서 동맹과 우리의 말을 일치시키고 생산적으로 일한 덕분이죠.
타이완과의 통일이 중국 몽의 핵심이라는 걸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은 타이완 해협 위기에 대비해서 군사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I am happy to see what President Yun has done in terms of diplomatic strategy.
저는 타이완 문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국제화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문제로 삼는 것 말이죠. 중국의 행위를 변화시킬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위협이 닥칠 수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한국이 한눈 파는 걸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타이완 방어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필리핀, 호주, 영국 등 다른 파트너들과 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당장 임박한 위협에 집중하고 군사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동맹 간에도 긴장이 흐릅니다.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북한을 주시해야죠.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우발적인 사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북한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와일드 교수님은 한국이 타이완 위기 사태에도 북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타이완 위기 사태 시 북한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만큼 도와야 할까요?
Well, I do agree with Professor Wilder here that the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demands.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와일더 교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한 동맹은 정말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가치도 함께 수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이 전쟁으로 무기고가 바닥난 유럽에 많은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동맹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따른 미한일 3국의 협력 심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 교류와 협력은 한국에선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와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에 간극이 있다고 보세요. 3국 협력을 제도화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쉽게 약화될까요?
First, I want to say I think that this trilateral partnership is tremendously important. I think it is.
이 3국의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안정적인 협력입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는데 동의하고요. 3국 간의 협력은 이 세 명의 특별한 지도자들이 기꺼이 용기를 낸 덕분인데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단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제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도화가 높은 수준의 관여에서 물러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국 지도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들어선다면 그 모든 합의에서 물러서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느 정도는 특히 한일 양국이 미국이 특별히 관여하지 않더라도 생산적인 방식으로 양자 간에 협력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3국 협력의 최선의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엠마 챈넷 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한 우주연합훈련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비난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한 우주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우주연합훈련은 위험천만한 우주군사화 책동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의 오랜 양자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해당 훈련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우주연합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지난 24일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인 공군 우주작전대대와 주한 미 우주군이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연합편대 군종합훈련에 처음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공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KFD는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수송 등 군용기 임무 수행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지만 이번 KFD의 경우는 양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등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미한 우주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우주군사와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핵선제 공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우주군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는 현실이 국제평화의 주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감시, 장악할 우주 정찰 기반 능력 제고를 위한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우주 위협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되어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정찰위성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issile that carries a satellite as a payload versus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정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의 유해가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에 안치돼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고인의 용기와 희생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국전 참전 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유해가 29일 낮 연방의사당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유해가 담긴 상자는 성조기와 나란히 의회 지도부의 인사를 받으면서 의사당 동쪽 계단을 따라 운구돼 2층 중앙홀인 로툰다에 안치됐습니다.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다른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 등에게만 제공되는 최고의 예우가 이뤄졌습니다. 유해가 안치된 로툰다에서 열린 이날 추모 행사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에이미 클로버시아 민주당 상원 의원,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데니스 맥도너 보훈장관 등 의원들과 정부 및 군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퍼켓 주니어 대령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Ralph Puckett wore our nation's highest military decoration, and in the hearts of generations of soldiers to come.
맥코넬 대표는 퍼켓 주니어 대령이 미국 최고의 군사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훈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 영예를 가져온 그의 용기와 자기 희생은 후대 군인들의 마음 속에 위인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휘관으로 자원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며 부하들을 규합해 자신 역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한국전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참전 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They were ordinary men. Most of them had done extraordinary things because they were driven by a profound sense of duty and self-sacrifice and faith.
존슨 의장은 참전 용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깊은 사명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조국의 가치를 수호할 만하다는 신념에 이끌려 특별한 일을 해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했다며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모 행사 이후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는 이날 로툰다 관대에 안치돼 1시간 반 동안 조문 행사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됐습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명예훈장을 수호한 퇴역군인인 윌리엄 스웬슨 미 육군대위는 이날 조문 후 VOA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함께 모여 항 영웅을 기릴 기회라며 퍼켓 대령은 유격중대 커뮤니티와 육군 그리고 군 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oday is an opportunity for our country to come together and recognize a hero.
이어 그는 또한 봉사와 명예훈장 수훈을 통해 우리의 가장 좋은 면을 대표한다며 오늘 우리가 한 일은 그의 희생과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25일을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참전용사의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된 건 2022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 17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결의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반 조문이 끝난 뒤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늦게 의회 지도부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면서 다시 동쪽 중앙 계단을 통해 의사당 밖으로 운구됐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이제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안장돼 연명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위협 대응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인도 태평양 안보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퀘러 신임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지난 17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해 주요 한국군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불안정 활동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공보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에서 퀘러 사령관이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해온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퀘러 사령관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김명수 한국합동참모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퀘러 사령관이 강력한 국방관계에 대한 태평양 함대의 공약을 한국 해군에 확인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미한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파트너십의 힘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연합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방문은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쾰러 사령관의 방한 소식을 전하고 김명수 합참의장과 쾰러 사령관이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군사 대비태세와 해양 작전 현황을 점검하면서 해양 주권 수호와 국제평화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본부를 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 산하 해군을 관할하는 사령부로 미 서부연안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역이 주요 작전구역입니다. 미 해군 대장인 스티븐 쾰러 신임 사령관은 지난 4일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취임했으며 전임 세뮤얼 파파로 사령관은 퇴역을 앞둔 존 아큘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이후 개성공단에선 크고 작은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사진에는 개성공단 출입구에서 서쪽, 즉 공단 안쪽 바로 앞에 자리하던 건물 부지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로 40m, 세로 20m의 갈색 지붕 건물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흙바닥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개성공단 출입구에서 약 50m 떨어져 있어 과거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차량, 인원 등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가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건물에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된 건 17일부터입니다. 17일 건물의 지붕 일부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18일과 19일엔 뜯겨진 지붕의 면적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날 위성사진에선 출입구 정중앙에 자리한 지붕 시설이 철거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남측 출입구는 건물 두 개 사이에 길이 난 형태를 하고 있고 이 길 정가운데엔 아치형 모양의 지붕 두 개가 차량 두 개 차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사라지면서 위성사진에는 회색의 통행로 바닥만 드러납니다. 개성공단에는 한국 파주로 이어지는 남측 출입구와 북한 개성으로 연결되는 북측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변화가 관측된 남측 출입구는 개성공단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남측 출입구 일대에 이 같은 변화를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움직임이 전체적인 출입구의 해체 등 더 큰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대남 정책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향 전환 지시와 관련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2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철거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한 뒤 이를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뼈대만 남아있던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때와 맞물립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는데 최근 위성사진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여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일본 고급 차량이 새롭게 포착된 데 대해 차량 제조사가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가 차량 등 모든 운송 수단은 유엔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새롭게 포착된 데 대해 제재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요타 미주 본사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은 29일 VOA의 관련 질의에 도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립 대리점과 판매 대리점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인민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방문하는 길에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러시아산 아우루스 리무진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이를 호위하는 경호 차량들이 대거 투입됐는데 행렬을 이룬 차량 18대 가운데 6대가 일본 도요타사의 대형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이 북한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에는 랜드크루저 300 외에도 일본 렉서스 LX SUV 2대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고급 SUV 및 구형 세단 7대, 그리고 미국 포드사의 대형 승합차인 트랜짓 2대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지방 건설 착공식 이동 행렬에서 포착된 이후 이번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포드 본사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은 29일 북한에서 자사 차량이 또다시 포착된 데 대한 BOA의 질의에 포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달 및 반입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고가의 해외 수입 차량이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 독일 본사는 VOA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벤츠가 생산하는 최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차량을 타고 또다시 등장한 데 대해 벤츠사는 VOA에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와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이 벤츠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지방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고 그 뒤를 일본 렉서스 차량과 포드 트랜짓 승합 차량이 뒤따르는 모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수입차 행렬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운송수단의 대북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강조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 순찰에 다수의 고급 수입 차량이 동원된 데 대해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운송수단, 특히 고급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가 43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이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탈북민 누적 입국 인원은 3만 4,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은 직전 4분기에 57명보다는 적지만 작년 1분기에 34명보다는 많다며 입국 인원은 분기별로 편차가 있고 변수도 많아서 전반적인 추세를 판단하려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기별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20년 1분기 135명이었던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이동 제한과 북한의 국경 봉쇄 탓에 탈북 루트가 막히면서 2021년 2분기 5명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제3국 체류자들의 입국이 증가하며 일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후에도 탈북 감시는 여전히 삼엄해 최근 입국한 탈북민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 체류를 거쳐 입국했고 북한 탈출 후 바로 입국한 탈북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두 나라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5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 결의안은 이날 찬성 357대 반대 20, 기권 58표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협력,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간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무기 교환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는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에게도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의 핵심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이 미사일 강국이 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4월 13일과 14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한 전례 없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당사자들에게 추가 확전을 피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경우 유럽연합이사회가 이란 은행, 석유, 항공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 사회민주 진보 동맹, 리뉴, 정체성과 민주주의, 유럽 녹색 연합그룹, 좌파가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으며 표결은 5개 결의안을 통합한 문안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대한 내용은 통합된 결의안 원안에는 없었지만 유럽 보수와 개혁당이 개정안으로 발의해 표결을 거쳐 포함됐습니다. 표결에 앞선 결의안 논의에서도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국민당의 마이클 갤러 의원은 이란은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러시아, 북한 테러 동맹의 일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Iran is part of the axis of evil with North Korea and it's a problem for Israel, obviously. So we really
갤러 의원은 따라서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를 EU 테러 명단에 올려야 하고 미국과 협의해 경제 제재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의 버트 얀 루이센 의원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Their main objective is clear: to wipe Israel off the map by using terrorist groups like Hamas.
루이센 의원은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단체와 러시아, 파키스탄,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의 모호한 동맹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남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공산군인 북베트남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로써 16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은 종결됩니다. 1973년 베트남 휴전 이래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줄였습니다. 북베트남은 1974년 12월 군사작전을 시작해 5개월여 만에 사이공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서서히 조여오자 미국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관 철수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을 지원했던 남베트남 사람들도 헬리콥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또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베트남을 탈출해 보트 피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1945년 4월 30일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에 취임한 뒤 반대파를 탄압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듬해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총통이 된 히틀러는 세계 재패에 대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을 병참기지화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해오자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